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낙심하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좀 의심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추천서도 없이 다니는 그런 사도,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에는 이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유대인 공동체는 구약 성경에 익숙하고 유대인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모세의 이름으로 혹은 자기 스승의 보증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율법의 전통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만 하더라도 1절에서도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 추천서도 없이 다닌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뭐 그런 거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적당하게 혼잡하게 그래서 마치 술에 물을 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렇게 말씀을 마사지 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말씀을 재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 아니고 순전하게 나는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고 또 복음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서도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내가 이식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보면 4장 8절도 보시면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곁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 가지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뭐 무슨 금방금방 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받을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보면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여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듣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이 산업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 대비 효율 내지는 자기가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에 집착하는 거죠. 우리가 열매가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투자 대비 효율 생각하고 성과에 매이게 되면 이 삶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큰 이 사역을 잘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내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일꾼은 언제든지 순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는 것은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런 자세 혹은 노예처럼 푸대접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또 이만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인 사람이다 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 그거는 사도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언제든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서 남들의 대접을 받는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일꾼된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도 보시면 오늘 본문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유익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는 많은 고난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자기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험하게 쓰다가 언제 깨지고 언제 버려져도 상관없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질그릇인데, 그래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버려져도 상관없는 그런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험한 꼴이 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7절부터 8절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뒤에 있는 표현이 더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앞에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놈을 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현실인 줄 알아요. 이것이 복음의 일꾼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지, 삶의 현실이라는 것.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심없이 일을 하지만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고생 많이 하고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고 마음 상할 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오늘 본문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죽음을 짊어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짊어지셨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은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일꾼이 고난을 짊어지고 복음의 일꾼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의 일꾼들이 죽음을 짊어지면 생명은 교회 안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고난을 짊어지고 누군가는 죽음을 짊어지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을 짊어지고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 덕택에 다른 사람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영광을 얻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고난을 짊어지고 죽음을 짊어진 것처럼 내가 죽음을 짊어지고 내가 고난을 짊어지겠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은혜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신비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누군가가 수고를 하면 할수록, 복음의 일꾼으로서 누군가가 고통을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누군가가 복음의 일꾼으로 눈물을 뿌리면 뿌릴수록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짊어지고 이 죽음을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사도 바울은 사심 없이 일하는 분이구나 하면서 존경했느냐? 바울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고 바울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고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눈물로 끌어안았던 영혼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심 없이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마음 상하는 일, 마음 상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 주어질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생각지 못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으로 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원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과 온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뭐 이렇게 좀 마땅한 열매가 없이 그냥 그렇게 정말 평생 눈물을 흘리고 평생 고생만 하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지금 받는 환난이 비록 정말 무거운 것처럼 보여도 본문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우리 고생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짐이 너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경한 것 가벼운 것 여러분 환난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이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고생해도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면 질수록 장차 우리는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 내지는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 이거에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장차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그날,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 그것 바라보고 그것 주목하며 살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 바라보며 살면서 영원한 영광 바라보며 살다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고난의 짐 힘껏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